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30절 한 절만 볼 텐데요. 예,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우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야곱 인생 중에 다섯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매우 중요한 사건 하나를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소위 약복강, 발음도 어렵습니다. 약복강 나루토 싸움이다. 약복강 나루토. 이게 어디 있나? 어디가 있대요? 어디 있느냐? 그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나루토라는 것은 작은 시냇물이 흐르는 그 나루토를 말합니다. 그래서 비가 적게 올 때는 그곳을 이 발목이나 무릎까지만 닿을 수 있는 쪽으로 건너가기가 쉽게 하는 그런 나루터를 야곱이 건너가는 가운데서 경험했던 하나님 이야기를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겁니다.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은 오늘 설교의 내용이나 핵심 진리는 하나님은 야곱의 생명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생명도 지키신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하여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야곱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야곱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이제 완전히 헤어지고 마지막에는 그 외삼촌하고 화해까지 하고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야곱의 마음에 다시 2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살다 보니까 잠시 잊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 막상 고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매우 무거운 과거의 이야기가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에서, 형 에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쌍둥이인데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모션만 취하거나 그냥 단순히 위협한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으면. 그것 때문에 야곱은 도망가야 됐고 그 도망간 시기가 무려 20년이나 흘렀어요. 자,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지금 몇 년간인가 했던 21년이에요. 제가 2004년에 왔으니까. 지금 25년, 21년이 지났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간 세월을 20년을 보낸 다음에 다시 고향에 들어가서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이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먼저 신부름꾼을 보냈어요. 형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정말 나를 지금도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는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가? 이걸 알고 싶어서 신부름꾼을 미리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서를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 소식이 굿뉴스가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에서가 동생을 만나려고 4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을 데리고 동생을 만나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400명이라는 부하를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오는 그 형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건 좋은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구나. 나를 반가워서 환영하는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구나.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4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야곱은 의심의 여지도 없이 아,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당히 위기한 위기에 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야곱의 감정 상태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때 야곱의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 두렵지 않고 다른 감정이 생기겠습니까? 두렵지요. 죽을 것 같은데.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게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세기 32장 7절 그리고 11절을 통해서 그의 감정을 한번 우리가 느껴볼까요?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어떤 감정일까요? 두렵고 답답한데 그 앞에다가 예 강조를 합니다. 심히 한국말로 심히 하면요 영어로는 extreme 극도로 더 이상 두려워할 수 없을 정도까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답답하지요. 저는 사실은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무엇인지 저는 압니다. 제가 목회를 13년 하면서 그럴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 리더로서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지 답답한 마음. 그러나 아무리 제가 답답해도 지금 야곱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그 답답함은 상대가 안 되겠죠. 너무너무 두려운 야곱의 감정. 근데 그가 이렇게 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는 누구겠습니까? 에서죠.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호랑이 굴속에 들어가도 다 아시죠? 호랑이 굴속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쯤이야. 여러분 그게 사실이니까 아닙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요. 무슨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를 이깁니까? 호랑이 안 만나야죠. 만나면 끝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대단해도 호랑이 만나면 정신 못 차립니다. 사람은 여유가 있을 때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면요. 정신을 놓게 돼 있습니다. 호랑이 구석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괜찮다고요? 안 그래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호랑이를 만난 것 자체가 불행입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의 호랑이들을 만나요.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야곱도 2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처자식이 다 생겼습니다.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이를 고비를 만난 거예요. 그것도 누굽니까? 형 에서한테 다 빼앗길 걸 생각하니까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났다고 말하죠. 내가 겁이 났어요. 겁이 났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야곱이란다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나 죽었구나 하고 그냥 두 손 놓고 그냥 인생 다 산 것처럼 울고불고 할까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놀랍게도 이성을 차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세 가지로 대응을 했어요. 야곱의 대응 전략 세 가지. 아주 지혜롭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자기 전 재산 모든 사람들을 두 대로 나눴어요. 두 그룹으로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앞뒤로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그룹이 다 죽는다 할지라도 뒷그룹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교육직책, 고육직책을 쓴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실제적으로 32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것저것 말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조로아용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이 처자식들과 이 재산을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들을 네 자손들을 내가 번성시켜주겠다 이런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모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살려 주십시오. 사람이 여유 있을 때나 이런저런 소리 하지요. 막상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다른 말 안 합니다. 기도할 때. 저도 그래요. 제가 허리가 안 좋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아직까지 허리가 고장이 안 났어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허리가 고장이 나요. 고장이 난다는 게 뭐냐면은 저도 제가 디스크가 있는데 이 허리에 무리가 생겨서 거기가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고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한번 그 병이 도지면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통증이 말할 수 없이 커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뭐하러 가겠어요? 하나님 허리를 낫게 해달라고 하지 그 외에 다른 기도는 필요가 없어요. 안 떠올라요.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주일에 가서 설교하죠. 그거예요.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기도가 단순해집니다. 살려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이것은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너희들 위기에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살려달라고 해라. Save me. 살려달라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구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너무 잘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음을 녹여야 되잖아요. 에서의 마음을 녹이게 하여 선물 공세를 합니다. 근데 어떤 선물을 준비했냐면 자기 가축 중에 무려 550마리의 가축을 그걸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안 나와요. 그러나 550마리의 가축을요 세 대로 나눠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보냅니다. 첫 번째 가서 마음 녹이고 두 번째 가서 마음 녹이고 세 번째 가서 마음 녹이고 이 정도 마음을 녹이면 아무리 돌쇠 같은 형의 마음도 녹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선물 공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에 사람이 약합니까 안 약합니까? 약하더라고요. 100마디 말 한마디 100마디 말보다 선물 하나가 사람 마음을 녹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혹시나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그런 분도 있지만 사실은요 야곱처럼 지혜롭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랬다 나중에요 그 배신감에 치를 떠는 성도님들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가 할 일은 다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3이 미국은 고3이라고 하지 않지만 일단 고3이라고 합시다. 고3이 대학 시험을 준비합니다. 학교에 수업으로 갔는데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잠만 잡니다. 그리고 학원 가라 했더니 엄마가 돈이 많으니까 학원을 끊어줬어요. 가서도 잠만 잡니다.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럽니다. 엄마 나 열심히 공부하고 왔어. 거짓말까지 칩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잠을 자요. 하나님, 그러나 제 머리가 나쁘지 하나님 머리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잘 찍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잘 찍어서 좋은 점수를 맞게 주옵소서. 그리고는 그 다음날 학교 와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잡니다. 그러다가 비디오로 누군가의 간증을 듣습니다. 저도 그 간증을 들어서 압니다. 하도 오래전이지만 그분이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실력으로는 서울대 의대 갈 수 없는 실력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 생활을 너무 잘했습니다.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시험 전날에 꾸밈을 꿨습니다. 근데 답안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이 원 씨예요. 아시죠? 우리 권사님 아버지 아시네. 간증하러 얼마나 다니는지 몰라요, 그분이. 답안지가 꿈에 보였대요. 긴가민가 했대요. 근데 그걸 다 외운 것도 대단하죠. 저 같으면 못 외웠을 거예요, 아마. 아무리 선명하게 떠올랐어도. 근데 딱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어젯밤에 꾸었던 그 답이,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요, 고민도 안 하고 그대로 다 썼대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어요. 왜 그런 간증하는지 알아요? 나는 미약해도, 나는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지혜로우니 하나님이 꿈에서라도 답을 주셔서 서울의대를 가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복이 없을지어다. 너무 우습지 않아요? 근데 그런 간증 듣고 또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록 머리가 나빠서 수학문제가 이해가 안 돼서 잠을 자도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니까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의 일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도 뭐예요?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기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한마디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얼마나 올바른 기도를 했습니까? 사람이 위기에 처할 때에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본질, 진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더라고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엉망으로 사는 사람,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프면은 의사에게 가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볼게요.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자, 아프면 의사에게 가는 게 믿음이 좋아요? 하나 옆에 기도만 하는 게 믿음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답을 아셔야죠. 목사님, 질문이 틀렸어요. 의사에게도 가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통하여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야곱이 보니까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였고 하나님 앞에도 진솔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절체절명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서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때의 약복강 나루터의 사건이 터진 겁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현명하게 처신했습니다. 두 대로 나누고 선물 공세도 하고 하나님 옆에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 있었어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지금 형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때 약복강 나루터에서 누군가와 야곱이 싸웁니다.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모든 처자식들을 다 앞으로 가게 하고 혼자 약복강 나루터에 남아서 있었습니다. 무슨 감정으로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고 하베 기도했으니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두렵고 떨리고 가슴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홀로 남아 있었어요. 아무도 자기와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있어도 자식들이 있어도 이걸 공유할 수가 없는 혼자만의 고민을 안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싸움을 걸어왔나요? 야곱이 싸움을 걸었나요? 이 말씀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에게 싸움 걸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야곱이 그 어떤 사람을 붙들고 씨름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홀로 남아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감정 속에서 누군가와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이 씨름의 내용이 뭡니까? 강호동처럼 우리나라 민속 씨름을 한 겁니까? 아니면 주먹다짐으로 격투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몸싸움이 아니라 정신싸움 한 건가요? 알긴 말로 논쟁한 것인가요? 얼마든지 다른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말로 싸울 수도 있고요. 몸으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어떤 사람과 야곱이 그 밤에, 늦은 밤에 둘이 싸웠어요. 씨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씨름한 시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날이 새도록. 밤 늦게 싸움이 시작될 줄 알고 해가 뜨는 그 시간까지 싸우고 또 싸웠어요. 얼마나 전력을 다해 싸웠는지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과 어떤 사람이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다. 자, 야곱이 이겼어요.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두 구절에서 확인합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는 자기가, 이 자기라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싸움과 싸움을 했던 상대방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본 거예요. 야곱을 못 이겼어요. 두 번째는 28절에는 이는 네가, 이기지 못한 상대방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네가 승리자야, 네가 승자야 하고 손을 번쩍 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 뉘앙스가 좋게 들립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들립니까? 야곱이 이겼어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누군가 싸웠어요. 이겼어요. 야곱의 마음이 시원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에서와의 갈등이 해결이 됐나요? 하나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에서의 문제는 그대로 남은 채로 엉뚱한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이기긴 이겼어요. 왜요? 야곱은 진 사람, 질 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형 에서하고도 어떻습니까? 어릴 때 끝까지 싸워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어냈던 사람이에요. 라반 20년 동안 10번이나 자기를 속였어요. 10번 속였어도 마지막에 승자는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내 남편이면, 그런 사람이 내 아내면, 그런 사람이 내 자식이면 참 편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 대신 싸워주고 승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괴로운 거예요. 야곱은 지금 목숨 걸고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싸운 거예요. 왜 싸운지도 몰라요. 정확히 안 나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일단 싸우면은 지면은 안 되는 사람이고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성향의 기질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과도 하나님과도 싸워 이기고 사람과도 싸워 이기고 그는 누가 싸우든 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진짜 이겼을까? 제가 보고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겼지만 야곱은 졌습니다. 증거를 여러분들이 제시합니다. 야곱은 졌다. 첫 번째는 싸우다가 누가 다쳤어요? 야곱이 다쳤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탈골돼버린 거예요. 싸우다가 탈골되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상대방이 이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었는데도 누가 이겼다고 해줬어요? 네가 이겼어. 그럼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지요. 이기고도 진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긴 야곱이 진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잖아요? 축복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밤새도록 매달렸어요. 나 축복해달라고. 축복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한테 해주는 겁니까? 이기는 사람이 지는 사람한테 해주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축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물어보면 정확히 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찬양하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뭡니까? 이겼는데 뭐 해달라고 했어요? 축복해달라고 머리를 들이민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졌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에서가 400명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전략을 짰습니다. 두 대로 나누고 선물 공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합니다. 그러다가 야복강 나루토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과 씨름합니다. 싸웁니다. 이겨보려고 밤새도록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겼다고 상대방이 인정해줬습니다. 그러나 다친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만 다쳤어요.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고요. 어긋나버려 탈골되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겨놓고는 축복해달라고 매달립니다. 왜 이 싸움이 일어났을까요? 에서를 만나야 될 야곱에게 왜 이 싸움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야곱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존재했던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야곱이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가로에 뭐라고 써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야복강 나루토에서 어떤 사람과 싸우고 밤새도록 싸우고 자기 허벅지의 관절이 탈골되는 큰 부상을 입고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는 상황 속에서 야곱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이걸 어떻게 깨닫게 되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32장 29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그 사람에게 말하며 자기가 싸웠던 사람, 자기 이겼던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뭐라고 해요? 내 이름은 이거 이거다 하지 않고 왜 내 이름을 물어? 하고 대답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당신의 이름이 뭔지 알려주세요. 야곱은 궁금했어요. 아, 이겼으면 뭐 상대방이 누군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진 걸 안 거예요. 이겼지만 진 걸 안 거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진짜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나하고 싸워서 이렇게까지 밤새도록 내가 씨름을 해야 되는가? 당신의 이름 좀 알려주세요. 너 이름 알 거 없어. 안 알려줬습니다. 그 축복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 뒤에 야곱이 스스로 하는 말, 오늘 본문 핵심 32장 30절. 오늘 제가 선택했던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자 보세요. 상대방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너 알 거 없어요. 너 왜 물어봐? 와,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인 30절에서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뭐를 어떻게 깨달았나요? 그곳 이름을 새로 지었습니다. 이곳 이름이 어떤 이름인데 원래 이름은요? 야복강 나루토였어요. 근데 뭐라고 바꿉니까? 이곳은 부니엘이야. 부니엘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부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지어놓고는 그가 이르기를 야곱이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면하여 뭐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바라봤다는 거죠. 이렇게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나 안 죽었어. 나 하나님 보고도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고도 나 안 죽었어. 이때 야곱이 느꼈던 감정이 뭐겠습니까? 희열이었습니다. 희열. 내가 하나님 보고도 살아났어. 바로 이 구절이 나오기 전까지의 야곱의 감정이 뭐였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그는 불불 떨어 벌벌 떨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거 모든 게 한순간에 다 사라지겠구나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감정에는 누구만이 있었습니까? 에서가 그 마음을 꽉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분이엘 사건 전까지는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오직 누구의 자리만 있었습니까? 에서에 대한 두려움, 에서에 대한 불안, 에서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만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요. 사람을 미워해도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차지하는 거 아시죠? 사랑해도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요. 내가 미워해도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차지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무서워해도 그 대상이 내 마음을 차지합니다. 사랑과 미움의 감정이 아니라 두려움의 감정을 가져도 그것이 내 마음을 차지합니다. 내가 암에 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도 암이고 깨어나도 암이고 밥 먹다가도 암이고 물 먹다가도 암이고 암 하다가 암에 함몰되어서 암의 지배를 당해서 5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암의 지배 당하다가 5년 좀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에서가 야곱의 마음을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분이엘 이 사건 뒤로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에서만 그 마음이 야곱의 마음을 차지했는데 어느 순간 분이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으로 인해서 누가 그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운 일이 없기를, 내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기를 아무리 기도한들 여러분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다 아시잖아요. 어려움은 언제든지 불청객처럼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불청객이 내 마음을 차지합니다. 그 세월이 어떤 사람이 5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10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던 모든 실체를 다 몰아내고 그 중심의 자리에 누가 앉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앉기를 원하십니다. 분이엘의 하나님. 하나님 얼굴을 보고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살아났다. 그러면 누가 살려낸 겁니까? 야곱이 이겨서 자기가 살아난 겁니까?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긴 것 같지만 졌잖아요. 졌다는 건 상대방이 봐줬다는 거 안 봐줬다는 거예요. 봐준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5살 낸 아들하고 씨름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쾅 하고 넘어집니다. 아들한테 그럽니다. 아들아, 네가 이겼어. 그럼 아들은 뭡니까? 철부지처럼 내가 아빠 이겼다. 내가 아빠 이겼어. 라고 집안에서만 그러고 있습니다. 애가 밖으로 나갑니다. 동네 사람들 다 부릅니다. 아파트에서 주민 여러분 다 모이세요. 내가 아빠와 싸워서 내가 아빠를 이겼습니다.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누가 그 말에 반응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곱은 지금 상대방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싸웠지만 어느 순간 눈치를 채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들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기는가 내가 이기는가 이거 싸우시는 분 없습니까 혹시? 기도도 싸움처럼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겨야만 직성이 풀린다라고. 아빠가 5살 난 아들한테 그 아들 용기를 주려고 크다 하고 힘도 안 썼는데 그냥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 어린 5살짜리는 그 순간에 내가 이겼어 했지만 나중에 커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 아빠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거 깨달아주면 진짜 기특한 아들이죠. 근데 보통은 못 깨닫고 크더라고요.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준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져줬는데 내가 하나님까지 이겼어. 하나님이 이겨서 뭐 하게요? 그 이긴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주셔야만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이거 주셔야만 나 교회당 오겠습니다. 나 이거 주셔야만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딜하시는 성도님들. 안 들어주면 나 교회도 안 와버릴 거예요. 안 들어주면 나 뭐 아무것도 안 해버릴 거예요. 혹시 이렇게 배짱 부리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져주세요. 근데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혹시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왜 져주실까요? 깨달으라는 거지요. 깨달으라고.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형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어찌할 걸 모르고 그냥 헤매고 있는 그 영혼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은 애설할 인물이었고 두려움이었고 자기 처자식의 안전이었고 자기 재산이 날아갈까 봐 무서워서 매일매일 전전긍긍하는 현대인처럼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주식 투자했다가 그 주식이 나갈까 봐 밤새도록 컴퓨터에 앉으셔가지고 그 목사가 여기서 그럽니다. 주식 하지 마세요 라고 한들 주식 안 하시겠습니까? 주식 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날아갈까 봐 없어질까 봐 예배당에 와서도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뭐만 보여요? 뭐만 돌아다녀요?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뭐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 여기 와주는 것만 해도 기뻐하십시오. 남들은 다 안 오고 다 놀러 갔는데 나는 와줬잖아요. 아니지요. 오면 뭐합니까? 송장으로 왔는데 마음을 다 하셔야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 내 마음을 사로잡는 세상 근심 걱정을 몰아내고 누가 그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옆에 예배드릴 때마다 반응하십시오. 생명의 위협 속에 놓여있던 야곱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에서가 그의 마음을 차지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차지했는데 부니엘 예배의 장소였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소였죠. 기도로 씨름하고 예배 시간에 씨름하고 말씀 들으면서도 씨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똑같이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길 원합니다. 저 주민서까지 그래 내가 너 말대로 해줄게 하시면서까지도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셔서 져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이 져주신 것 때문에 야곱이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얼굴 보고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얼굴 보고도 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이기심 많은 우리가 죄덩어리 우리가 구약시대에 안 산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현대에 산다는 이유로 예배당에 와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있는 우리들 구약시대에서 우리는 벌써 죽었어요. 죄 때문에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져주신 거예요. 그럼 야곱처럼 말해야죠. 내가 하나님 얼굴 보고도 내가 살아나다니 이제는 야곱에 대한 두려움이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근심이 사라지듯이 여러분 여기 오기 전까지의 스스로가 했던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생각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를 두렵게 했던 것들을 다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 보고도 내가 살아남았으니 예배 끝나고 내 삶의 현실로 들어갔을 때 에서같이 400명 데리고 나를 죽이겠다고 달렸는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두려우시죠. 그래서 또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또 말씀 가운데 오는 거예요. 왜? 나는 약하니까.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세상이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은혜는 거듭거듭 우리에게 채워져야 정말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54편 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받고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마지막에 도망갈 데가 없어서 사지에 몰려가지고 이제 죽었구나 했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다윗을 구해내셨을 때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시간도 아니고요. 나를 응원해주는 내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시편 55편 18절을 제가 또 인용하면서 결론을 내리기로 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적이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적이 너무 많아요. 나를 치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누가 와서요? 하나님이 와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예배 시간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마다 아무리 나를 치는 세상의 적들이 많아도 예배당에 와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내 생명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에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이겨내겠다. 그럼 그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또 오겠습니까?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맨날 예배당에 오기만을 원하시지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저 좋으라고 예배당에 여러분들 앉히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서 혼자 성경 읽을 때는 몰랐던 거, 혼자 기도할 때는 잘 몰랐던 거, 혹시나 말씀 가운데 들려지는 메시지 속에서 내가 전에 몰랐던 메시지가 들어있어서 나를 깨우친다면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나를 바꾸고 내 영혼을 새롭게 만들고 나를 두렵겠던 세상 근심을 다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이 내 삶 중심으로 들어와서 야곱이 에서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고 에서의 이업 속에서도 야곱강 나룻대에서 분이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내가 살아남았으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나를 만나러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장에 갔더니 어떻습니까? 깨끗이 해결되었지 않으세요? 해결될 줄은 야곱도 몰랐지요. 그러나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쌓아가십시오. 쌓아가는 가운데 그 다음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더 큰 힘을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먼저 나와서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다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닙니다. 좋으라고 듣기 좋은 소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셨고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 그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리하여 일어서십시오.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무더위에 지지 마십시오. 세상 조류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깨우셔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나를 위협하는 질병들, 나를 위협하는 세상의 물질들, 나를 위협하는 세상의 뉴스들,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인간관계들, 그걸로 인하여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저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신 것뿐입니다. 다시 우리를 끌어당기실 겁니다. 주님 믿고 살아라고 우리를 끌어당기실 것입니다. 이 믿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